하나님 말씀으로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 마태복음 말씀을 함께 펴주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첫 번째 성경 네, 마태복음 16장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현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함께 있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거룩한 작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모스 8장에 말세가 이르면 사람들이 물이 없어도 아니고 양식이 없어서도 아니고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 못 배워서도 아니고 그 어느 것도 아닌 바로 영적인 기갈을 느끼게 되는데 바로 그 영적인 기갈이 없는 근본적인 원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까닭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영적인 기근, 영적인 갈급함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자 이렇게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이 시간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주의 종들이 겸손하게 듣겠사오니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말씀이 말씀되게 하여 주시고 모두가 내 마의 음성으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든 아니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에 가서든지 느끼는 동일한 점 하나가 있다면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교회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는 것을 저는 수없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도 그러고 여기서도 그러고 열심히 전도할 때 사람들에게 꼭 들은 질문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왜 교회가 그렇습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를 가끔 왜요? 어떤 사람은 IMF 시대에 사람들이 먹고 살기 어려운데 교회는 건물이 잘 지어져 가더군요. 그리고 왜 교회는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무관심합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왜 교회에 다닌 사람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왜 교회끼리 싸웁니까? 왜 교회에는 그렇게 이단들이 많이 출현하게 되나요? 이러면서 그래서 저는 교회를 가기 싫어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좀 듣습니다. 또한 믿는 사람들에게도 또 유사한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나는 이런 교회가 이러는 게 싫어 교회는 이러는 게 싫어 교회가 이러면 안 돼 그러면서 교회에 대해서 실망을 하고 또는 판단을 하고 급기야는 다른 종교로 옮겨가기도 하고 이런 상황들 아니면 교회로 옮겨가는지 이런 상황들을 직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 많아요. 교회라고 하는 이야기가 과소평가되어지고 사람들에게 안 좋게 이야기가 되어지고 위상이 실추되어지는 이런 부분. 그런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 교회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치지도 않고 또 배우지도 않은 이러한 부재가 지금의 이런 교회에 대한 위상이 실추된 원인 중에 하나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면 좋지 않겠습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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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의 빛과 소금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면 좋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교회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3월 동안 부활절과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앞두고 3월 동안에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말씀을 가르쳐야 될까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묻건데 하나님께서 3월 4주간 동안에 교회에 관련한 말씀을 전하실 것에 대한 부담과 인도하심이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의 정의, 그리고 교회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있다면 다음 주에는 교회가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되는가? 기능, 그리고 어떤 교회가 돼야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가에 대한 교회의 DNA에 대해서 마지막에는 그 주님이 기뻐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4주 동안에 이 말씀을 전하고 나서 그러면 고난주간입니다. 성만찬과도 고난주간을 지내고 그 다음 주에는 부활절을 맞이하게 되겠는데 이러한 순서대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입니까?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뭘 물어보냐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의 자기 자신, 예수님에 대하여 어떤 평가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듣고 싶어서 제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이제 보고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침례 요한이라고 하던데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던데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로 물어봅니다.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랬을 때 제자들이 갑자기 한방 얻어맞은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시지? 나 기적도 보았고 기적을 만드신 분이라고 말하고 병이 쫓아가는 것 봤고 귀신들 자가 귀신 쫓아가는 것 봤고 물이 잠자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잖아요. 여러 가지 이적들도 보고 그래서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딱 모르고 있는데 그때 우리 항상 성격이 빠르고 항상 적극적인 우리 선생님 베드로 선생님이 항상 저요 제일 먼저 손 들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 어디 갔을 때 저요 라고 제일 먼저 손 든 사람은 여러분 이 큰아이스 부르지 말고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막 베드로 같은 인물이 될지 모릅니다. 아멘. 그래서 저요 하고 손을 들었어요. 그래 말해봐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감동. 예수님 감동 맞았어요. 그래서 베드로 너는 참 복이 있다. 그런데 네가 그렇게 그것을 알 수 있도록 너가 그 깨달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네 스스로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그러면서 이 베드로에게 뭐냐면은 내가 앞으로 너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갈 것인데 그리고 여기서 너라고 했을 때는 베드로가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교회를 세워갈 건데 그 교회는 바로 예수님의 교회고 바로 예수님께서 반석 이 반석이라고 할 때는 두 가지로 정말 우리가 이해합니다.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타워 위에 신앙의 분명한 간증을 가진 기둥이 타워 예수님이라고 하는 타워 신앙이라고 하는 고백이라고 하는 이 기둥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가 세워지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알듯이 성경에서 교회라고 하는 말이 최초로 언급된 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말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중심으로 해서 이 교회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하기를 원하는데, 특별히 우리가 교회가 도대체 무엇이냐, 교회가 뭐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 교회를 표현하는, 교회를 알리는, 교회를 설명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방법에 따라서 여러분들을 교회를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고 싶냐면,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거룩한 합작품이다.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거룩한 합작품. 그렇다면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성부 하나님의 역할이 뭐였고, 성자 하나님의 역할이 뭐였고,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 어떻게 되어져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서 어떻게 교회가 세워졌는지를 알면, 아, 교회가 바로 이런 것이구나 라고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이나 청년들도 잘 들으면 앞으로 교회가 이 건물이 아니라, 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개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청소년들도 잘 들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교회관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를 못하면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잘못된 교회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어떻게 거룩한 합작품으로서 교회를 만들어 가셨는지 지금부터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교회는 성자 하나님, 즉 예수님의 거룩한 희생으로 시작된 작품입니다. 성자 하나님, 예수님의 거룩한 희생으로 시작된 작품입니다. 자, 이것을 이해하려면 과연 교회가 예수님의 거룩한 희생을 통해서 시작된 작품이라고 한다면,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구약 성경의 사건과 신약 성경의 사건을 함께 이해를 하면 정말 그렇구나라고 하는 이해를 여러분이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자, 구약을 먼저 살펴보면, 구약은 이 예수님의 희생에 대하여 교회가 탄생될 것에 대해서 예언적, 예표적인 사건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두 가지만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표적, 그 다음에 예언적인 사건이 뭐냐면 아담의 잠금을 통하여 그 다음에 하와가 탄생된 이 비밀이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교회가 탄생할 것에 대한 예표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자, 아담은 흙으로 창조를 했습니다. 생기를 부어넣었어요. 그런데 돕는 배필에서 하와를 만드셨는데 하와를 만드는 방법이 독특하다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들 때 여러분 말씀 하나면 해결되죠. 어떻게 해요? 하와 만들어줘. 자, 머리카락은 이렇게, 눈은 이렇게, 몸매는 이렇게, 몸매는 이렇게, 그 다음에 신체적 구조는 이렇게. 딱 한마디면은 하나님 능력이 되는 겁니다. 아니면 다른 뭐 나무 잎을 통해서도 만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들게 하고 나서 거기서 갈비뼈를 취해가지고 하와를 만들었다. 그게 사람들 생각보다는 그냥 그랬나 본데, 이거는 먼 훗날 신약 시대에 뭔가를 겨냥해서 타겟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예표적, 예시적인, 예언적인 사건인 겁니다. 아담이 잠들어야 돼. 아담이 잠들지 않으면 하와가 탄생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몸에 하는 연상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지 않으면 교회는 탄생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소서에서 바로 남편과 아내, 아담과 하와 관계를 바로 주님과 교회 관계로 설명을 사도 바울이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거구나, 이거구나 라고 해서 남편과 아내를 통해서 그 비유를 했던 것입니다. 아담의 이 죽음, 그 다음에 잠듦을 통하여 하와가 탄생된 이 비밀 속 사건, 또한 한 가지 사건을 듣자면 이삭의 들여짐을 통하여 야곱이 탄생한 것, 아브라함에게 그 귀한 아들, 백살 떠든 그 귀한 아들을 드리라고 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아브라함은 고민하지 않고 이삭을 드립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삭이 실제적으로는 이삭의 생명이 죽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죽이려고 사람이 멈춰라! 스탑! 멈춰라! 그래서 죽지는 않았지만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서는 뭐냐면 이미 이삭을 죽인 겁니다. 왜냐하면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진짜 죽일까 말까 말이라 진짜 죽이려고 해서 이 마음으로 이미 죽은 자식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삭은 이미 드려졌어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완전히 이제 그 제물로서 드려졌습니다. 자, 이삭의 이 드려짐의 이 사건. 성경에 꼭 이삭이 드려주지 않아도 되잖아요. 하나님이 이삭을 정말 나를 사랑하는 테스팅하는 방법으로 다른 방법도 쓸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일부러 이삭을 드리게 하는 이 사건이 도대체 무슨 사건이냐. 그런데 이삭이 살아남으로 누가 탄생했냐면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인데 나중에 야곱이 탄생하잖아요. 근데 이 야곱이 탄생했는데 야곱의 이름이 나중에 뭘로 바뀝니까? 이스라엘. 이삭의 드려짐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탄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약의 사건이 그때 사람들이 이게 뭘 의미한지 몰랐어요. 그런데 최소한 신약시대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 시대 이후에 사람들은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 신약시대, 그러면 이 예언적인, 예표적인, 예시적인 이 사건이 어떻게 성취됐고 어떠한 실제적인 사건이 있었는지 바로 그것을 증명하는 게 뭐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보겠습니다. 과연 그게 그런 일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교회가 되었는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습니다. 아, 네.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아, 네. 교회가 탄생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이 거룩한 희생이 있어야만 됐던 것입니다. 아, 네. 이 거룩한 희생, 피 흘림의 희생을 통해서 바로 교회가 시작되어지는 작품인 것입니다. 또한 에베소서 5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했냐면 5장 25,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하는데 얼마큼 사랑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을 때 자기를 내어준 것처럼 그 정도로 아내를 사랑해야 진짜 남편이라는 거예요. 우리 여기 계신 남편들 진짜 남편 맞습니까? 저도 그렇게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노력해서 주님이 기뻐하는 그런 남편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십시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내어주신 같이 하라. 그래서 교회가 형성이 됐다. 십자가에서 철저히 희생, 거룩한 희생을 통하여 십자가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교회라고 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탄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자 하나님의 거룩한 희생으로 시작된 작품인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를 올바로 이해하겠으면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교회를 이해해야 되는데 두 번째 교회는 성부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으로 이루어진 작품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부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으로 이루어진 작품입니다. 자, 교회의 어원적 본자 아마 여러분들이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신앙생활하다가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마 이 부분으로만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 부분. 그러니까 사실 3분의 1만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면 교회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목회자들이 이쪽에서만 많은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저도 동일한 설명을 합니다. 잘못된 게 아니고 올바른 설명입니다. 그 다른 목사님들이 하는 것도요. 자, 오른쪽 부차를 해보면 헬라어 교회, 오늘 마태복음에 등장한 교회는 에클레시아. 오늘 본문 16장에 가장 먼저 등장한 언어이죠. 근데 이 언어는 에칼레오라고 하는 불러 모으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가 되는데, 이 에클레시아, 이것을 다시 쪼개보면, 원래 고대 언어들은 다 한 단어에 붙어 있잖아요. 전치사로 붙어 있고, 뭐냐면은, 동사로 붙어 있고, 합쳐져가지고 명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 에크, 밖으로 붙어. 이런 뜻입니다. 아웃, 또는 프론. 그 다음에 클레시아. 클레시아는 영어로 콜인, 부르다. 그러니까 밖에서 불렀다는 거예요. 이게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밖에서 부른 사람. 이 헬라어, 근데 이게 라틴어 그대로 쓰였어요. 라틴어도 에클레시아 썼다가 영어로 번역되면서 church, 우리나라에서는 교회라고 하는데 가르칠 교회 모임이죠. 그래서 사실 교회라고 해서 모여서 열심히 가르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열심히 교회가 가르쳐야 되는데, 이 우리나라로 표현하는 이 교회는 어떤 한 부분, 교회 5대 기능 중에 한 부분만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교회에 대한 올바른 설명을 교회라고 하는 한국말이 다 설명하고 있진 않은데, 여하튼 교회가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원래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 지금으로부터 BC 7세기경에 그리스 아테네에서 그때 민중회의를 했어요. 이게 공공회의를 할 때 그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회의를 해가지고 무슨 안건을 내면 그때 누가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 여기에 대해서 이 안건을 제시합니다. 아,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좀 물어보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찬성한 사람들은 자 하고 반대한 사람인데 찬성한 사람들은 이렇게 손을 올려주시고 뭐, 그것으로 표명했는데, 그 했던 BC 7세기의 이 문화가 어디까지 되고 있어요? 지금도 되고 있어요. 그때 결정되는 기준이 뭐냐면 다수결이었습니다. 언제까지 영향을 줬나요? 지금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의석상에서 한 모든 배경이 바로 그리스 아테네 7세기에서 이 문화. 근데 이 모임 이름이 뭐였냐? 에클레시아였습니다. 이 모임 이름이. 그런데 성경에서는 다수결의 원칙일까요? 뭘 결정할 때 성경에서는 철저히 다수결의 원칙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옳은 일이 원칙입니다. 아멘.
아멘.
아무리 많은 사람이 주장해도 그게 틀린 거면 뭐, 아무리 적은 사람이 이야기해도 그게 성경적으로 옳은 이야기면 yes.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아마 어쩌면 성경에서, 성경적인 문화에서 이런 것을 그 모하기 위해서 아마 제일 뽑기를 했나. 그래서 할 건가 안 할 건가. 아니, 이 사람 저 사람 했을 때 제일을 뽑아갖고 결정되면, 그래서 이런 문화는 있지 다수결의 원칙은 없습니다. 그러나 뭐 이 문화 자체가 완전히 뭐 잘못되거나 아주 그렇다고 해서 이거 자체를 안 쓰는 건 아니고, 이게 어떤 회의석상에서 중요하게 쓰여질 때도 있죠. 사실 우리 교회도 쓰여질 때가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에클레시아가 되어졌는데, 이 에클레시아가 세속적으로 세상에서도 쓰여졌는데, 예수님이 말씀한 이 에클레시아, 또 사도 바울이 언급했던 이 교회를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진짜 이게 성경적으로 그 문화하고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어둠 속에 있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불러서 모아주셨기 때문에, 불렀기 때문에 이 모임도 에클레시아 있고, 이제 나중에는 이 에클레시아가 교회를 상징하는 언어가 된 거죠. 공공회의 언어가 아니라 오히려 교회를 상징하는 용어가 되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에 대하여 성경적으로 한번 고찰을 해보면, 아, 교회가 정말 성부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으로 이루어진 작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죠. 첫 번째, 구약에서 볼 것 같으면 창세기 12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완전히 우상에 빠져있고 완전히 세속적인 그 지역과 동네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여기를 떠나라 하면서 그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은 뭐였어요? 불러 냈습니다. 근데 그때 사람들은 생각할 때 아브라함을 불러낸 게 뭔 상관이에요? 근데 이게 구약의 이 사건이 모든 날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 교회를 탄생시키기 위해서는 어둠에 있는 죄인들을 바로 주님의 빛으로 인도해야만이 교회가 탄생됩니다라고 하는 이것을 다 계산을 하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낸 것입니다. 두 번째 불러낸 사람은 누굽니까? 야곱입니다. 창세기 31장에 가면 야곱이 하나님을 제가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면 제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래서 베델에서 서원을 했어요. 근데 이제 외삼촌 집에 갔습니다. 거기 가다 보니까는 이쁜 여자 두 명 얻었어요. 그 다음에 첫까지 하면 네 명의 부인이 있어요. 남자는 12명이 아들은 12명이다 딸 티나까지 있어요. 엄청난 세상은 거부가 됐어요. 아, 또 이제 뭐 먹고 살만한 이제 뭐 나도 이제 부자가 됐고 뭐 아들도 12명 딸도 있고 야,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야곱, 예, 너 옛날에 다시 돌아와서 나를 잘 섬긴다고 했잖아. 너 거기서 뭐해? 그러게요. 하나님 야곱을 불러냈습니다. 애산주 중에도 야곱을 불러냈어요. 출애굽기 여러분 살던 잘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이집트에 노예였을 때 바로 이 이집트는 성경적으로 세상을 의미하고 거기에 바보, 이집트를 다른 바보는 사단을 의미합니다. 자, 완전히 사단의 그늘 아래에서 완전히 죄악된 삶을 살고 세상에 쩌들어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뭐 했습니까? 불러 내서 가나안으로 들어보냅니다. 보세요. 아브라함 가나안으로 들어보냅니다. 야곱 다시 가나안으로 보냅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셋에서 가나안으로 들어보냅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의 뭐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작품을 열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약시대에 과연 우리를 불러내어서 교회라고 하는 위대한 작품을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거룩한 부르심으로 교회의 작품을 형성하셨는가에 대한 정확한 성경 구절이 있는데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제가 성경 말씀에 여러분에게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초석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자, 새로운 공동체가 됐습니다. 여기서 너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 새 이스라엘 공동체 뭡니까? 교회입니다. 너희를 택하고 왕같은 제사장을 거룩한 나라에 그 소유된 백성으로 했는데 그 다음 구절을 보십시오. 왜냐하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하나님으로 표현됐습니다.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보십시오. 교회가 탄생될 때는 어떻게 탄생이 되냐면 바로 이 성부 하나님께서 죄 안에서 살고 있던 우리,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살고 있던 우리, 우리를 하나님께서 거룩한 콜링으로 불러가지고 바로 새 공동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러한 거룩한 부르심을 느꼈습니다. 이런 거룩한 작품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그 작품에 쓰임받고 있다는 걸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누구를 부르시나요? 하나님은 그렇다면 누구를 불러내는가? 오늘 누구를 불러내는가에 대한 교회의 이야기를 할 때 오늘 본문에서 정확하게 마태 신학에서는 마태가 성령의 감동을 해서 성경 기록할 때 하나님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서 어둠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낼 때 어떤 사람을 이 새 공동체 안으로 집어넣는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누구냐? 보십시오.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분명하게 고백을 합니다. 어떤 사람을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을 부르신다는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개인의 구세주로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 당신이 이제는 내 주인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이제는 내 아버지입니다. 제가 공동체가 아니야. 왜?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아서 구원을 받지 않았으면 죄송합니다만 교회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는 공동체 안에서 어울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되셨습니까?
아, 네.
주님, 당신은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저는 당신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양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신앙 고백을 여러분 하셨나요?
아멘.
하셨습니다.
아멘.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다고 착각하지 마십니다. 사도행전 26장 17절로 18절 말씀을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언급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26장 17절 18절에 사도 바울이 아그리파 왕에게 고백하는 내용을 통해서도 그런 우리는 단서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26장 17절 1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요. 예수님이 바울에게 말하는 거죠.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비추어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라 하더이다. 보세요. 죄사함과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죄사함과 예수님을 믿어서 거룩하게 된 무리.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앞으로 턴을 해서 예전에 인생의 주인이 나였어요. 내가 싫으면 안 해. 내가 싫은데 왜 하라고 합니까? 내가 싫으면 안 해. 인생의 주인이 나예요. 인생의 중심이 자기입니다. 철저히 자기 중심으로 살던 인간이 이제는 예수님 당신이 내 주인이십니다. 당신은 내 앞으로 내 삶의 중심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저는 당신 뜻대로 살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오면 하나님이 죄 용서를 해주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세주고 내 주인이라고 이것을 믿은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게 된 무리로 여겨주시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건물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는 어둠 즉 사탄의 권세 아래 있었던 죄인들이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구원을 받아 인생의 주인과 목적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이제는 어둠의 삶을 살지 않고 거룩한 빛, 즉 예수님 안에서 살겠다고 고백하고 결단한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아멘.
그래서 구약에서는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 광야교회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광야교회가 있으면 아니요. 광야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혹시 여러분이 예배소서를 읽을 때 예배소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사 창세전부터 너희를 택하사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도 어떤 사람들이 이 말씀에 대한 잘못된 성경적 이해를 가지고 과연 그러한 줄 믿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 대한 이 부분에서 올바른 이해를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그 이중 선택론 켈빈에 가르쳤던 신학 이중인데 켈빈은 사실 그렇게 강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살짝 이야기했는데 켈빈의 제자들이 그것을 다 집대성해가지고 신학체계를 세워갖고 지금도 가르치고 있는데 이중선택론 뭐냐? 하나님은 처음부터 창세전부터 구원받을 사람하고 지옥갈 사람을 정해놨다는 거예요. 이중선택. 그래서 이걸 선택과 유기라고 말합니다. 정확히 지옥갈 사람이라고 해도 그래요. 또 이상한 말 하기도 그렇고 지옥갈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그래서 어떤 사람은 천국갈 사람 그러니까 어떤 천국갈 사람은 처음부터 정해놨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도 마지막 죽기 전에는 꼭 예수님을 알게 된다고 말하고 있고 지옥갈 사람은 어떻게든 저 사람은 별 방법을 써도 복음 깨닫지 못하고 끝까지 지옥갈 인간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잘못 이해했어요. 에베소서가 무슨 성경인 줄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에베소서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는 교회론이라고 해요. 골로새서와 함께 교회론입니다. 교회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가르치기 때문에 너희를 택하사 부른 것은 그 너희가 개인, 구원받을 사람 개인, 지옥갈 사람 이걸 선택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예정한 건 무슨 걸 예정을 했냐면은 창세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새 아니라 바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복수입니다. 너희입니다. 그래서 창세전부터 이 하나님께서 거룩한 부르심으로 교회라고 하는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야 된다. 작품을 만들어야 된다. 한 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개인에게도 누구에게도 너는 선택받은 사람, 너는 지옥 갈 사람 함부로 그 성경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아멘. 네.
마지막 우리가 다룰 세 번째 교회에 대한 올바른 이해 성령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교회는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통해 움직여지는 작품으로
아, 네.
여러분 교회가 인간의 말로 사람들이 하기 싫으면 하기 싫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는 게 아니라 교회는 철저히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움직여지는 이 거룩한 역사의 작품인 것입니다.
아, 네.
교회의 시작은 예루살렘 교회가 최초의 교회죠. 사도행전 2장에 등장하는. 여러분 성부 하나님은 교회를 계획하셨어요. 성부 하나님이 교회를 다 탄생되도록 성취를 하셨다면 성령 하나님은 교회를 완성하신 분입니다. 본격적인 교회의 시작이 역사가 언제 이루어졌냐면 성령의 강림입니다. 성령의 오순절에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그때부터 본격적인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 네.
이방인의 최초 교회 안디옥 교회 사도행전 13장에 등장하고 이 교회가 교회 사역을 놓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이들은 금식하며 사람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님이 그때 바울과 바나바와 사울 바울을 따로 세우라 그러니까 그 말씀을 순종해서 그대로 했습니다. 이게 뭘 가르치고 있냐면은 교회가 철저히 성령님의 인도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교회여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성령님의 그러면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역사는 어떻게 알 수 있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이 전교하시고 기가 막히고 아주 오묘하신 분이냐면 그래서 우리에게 뭘 줬냐면 성경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기록될 때 어떻게 기록되냐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이 기록됐다고 되어 있어요. 성령의 감동. 그러면 성령이 인간이 쓴 글이 아니고 인간이 쓰는 글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비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경전 캐논 성경이라고 하는 거죠. 이 성경이 왜 성령께서 역사해서 성경을 기록했냐 이 말이에요. 보세요. 예수님께서 떠나실 때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가게 되면 보혜사 성령이 오는데 그 성령이 오면 너희를 뭐하겠다고 했냐면 진리로 인도할 것이다. 그는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너희를 말씀으로 말씀이 생각나게 할 것이다. 왜 성령은 말씀의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본질적인 역사 가장 중요한 메인 역사는 뭐냐면 말씀 사역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보세요. 귀신 나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병든 자가 치유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방언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다양한 기적적인 신비적인 체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고 성경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성령님의 메인 역사, 본질적인 역사는 뭐냐? 말씀 사역이에요. 무슨 말씀 사역이냐? 내가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나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천천히 알려주세요. 그러면 그때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역사를 해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두려워 떨고 있어. 근데 너무 두려워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성령님 어느 날 찾아와서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딱 주신 거예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 막 저는 기도하다가 막 어떤 분들이 뭐 기도를 하다가 막 기도하는 중에 성령님이 어떤 말씀을 딱 생각나게 해요. 그럼 막 그 말씀에 막 성령님 내 안에서 작용해. 그럼 기도를 하다가 저는 못해서 하나님 그러면서 울기도 하고 저는 군대가 나네 그래서 마지막에 막 힘을 얻기도 하고 성령님의 본질적인 역사가 말씀 사역이거든요. 말씀으로 우리를 역사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건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역사를 하고 싶은데 성경을 안 읽고 성경을 읽지는 않아요. 성경을 아예 몰라. 성경을 안 읽고 성경 읽어본 적도 없고 제대로 읽어본 적 몇 번 해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는 맨날 어떠냐면은 기도하다가도 그 어떤 생각이 드는데 왜냐면은 기도 중에 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뭔 그런 생각이에요. 그 본인의 생각하고 성령님의 역사를 구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대부분 어떤 역사냐면 기도하는 중에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 아 그렇군요 주님 역사에 물론 100% 다 왜냐면은 전혀 말씀을 성경도 모르고 전혀 말씀이 없는 저 뭐냐 미개 이런 지역에서는 성경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럼 그런데 어떻게 하는 그런 데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역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자기 집안에 놓고 항상 자기 손에 있는 사람들은 기억하십시오. 성령님이 가장 역사를 어떻게 만드냐면 성경으로 역사를 가장 많이 하기 때문에 제발 성경 좀 읽으십시오.
아멘.
아멘. 힘든 중에서도 읽으십시오. 그래야 성령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아멘.
그래야 자기 생각대로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서는 뭐라고 하냐. 바로 하나님의 교회는 진리의 기둥 같아라. 성경, 하나님의 말씀의 터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둥이다. 그래서 교회가 철저히 성령님의 역사에 의해서 성경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너는 아름다운 작품이 되는 것입니다.
아, 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거룩한 합작품입니다.
아, 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의 철저히 십자가의 희생, 성부 하나님의 철저한 거룩함의 도시, 성령 하나님의 철저한 거룩한 역사를 통해서 성경적인 교회가 탄생되어지고 그다음에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인간이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 세습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습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많은 목회자들이 교회가 내 교회라고 생각하면 세습을 합니다. 물론 예외가 있습니다. 담임 목회자가 자기 아들이나 아니면 자기 가족들 중에 목회자가 있는데 자기는 정말 안 하고 싶고 진짜 추워도 마음이 없는데 성도들이 다른 목사님 말고 이 목사님 좀 하자니까요 그러면서 만약에 해가지고 진짜 그렇게 해서 되어진다면 오케이 no problem. 저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교회들이 성장한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전략적으로 인위적으로 세습을 하려고 하는 건 절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 인간의 것이 아니고 교회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교회는 철저히 성도들이고 사람입니다. 그래서 건물에다가 엄청난 투자를 한다는 것은 저는 성경적으로 큰 의미가 없다. 물론 정말 주님께서 허락해서 뭐 조금만 예배라도 주고 그렇게 해서 뭐 그 교회가 지역사회에 올바로 수행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큰 내가다를 지어보려고 아니면 인테리어를 잘해보려고 제가 한국에 갔는데 이번에 뭐 지붕하고 인테리어를 하는데 또 견적이 30억이 났다던가 제가 몸에 30억에서 우리 성도들 1억씩 주면 얼마나 잘 싸워가지고 지금 막 열불이 났다고 내가 그 부목사님들 막 그런 것 때문에 저랑 같은 생각할 때 막 부글부글 뭐 빨리 나와라 거기 있어서 머무르고 갔다 옷이 걸어진다 꼬매져가지고 당신도 그래서 빨리 나와라 그랬어요. 아, 인테리어하고 지붕 뜯어 맞추는데 30억이 됐네요. 우리 가정 우리 교회는 가정수 하면 30까지 맞지 안 되는데 1억씩만 주면 얼마나 좋을까 김충우 씨는 좋겠죠. 1억 그냥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부담스러워요? 왜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철저히 교회는 건물에다 집중한 게 아니라 사람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함부로 여기지 마시고 이렇게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거룩한 작품이기 때문에 교회를 귀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음 주는 성경적인 기능, 그럼 이 교회가 어떤 기능을 하는 게 성경적인지 그 부분을 여러분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아멘.